이제 오늘 수요일 셋째 날 본문이 길긴 한데 우리 중요한 지점만 건너가면서 마지막 71절까지 다 살피겠습니다. 우선 54절 첫절을 좀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이 부사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어쩌면 시각화하는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심령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처해질 베드로의 운명도 이 멀찍이라는 부사 속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5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아서 곁불을 쬐입니다. 불이 밤중이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른 하면서 비추었겠죠. 자,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56절을 잘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 모두 몇 번 부인을 하죠? 모두 세 번. 근데 그 부인의 강도가 사실은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여 저주했다 그랬어요. 맹세하여 저주했다. 아마도 조여오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아마 자기 안에 방어 기제가 점점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33절 한번 확인해 보죠. 22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설이에요. 역설. 아이러니죠. 놀랍게도 베드로의 처참이 무너지는 이 과정을 조밀하게 기록한 이 설명을 보면서 왜 여기에서 역설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무너짐 속에서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그 신실성이 증명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역설이에요. 참 이상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베드로의 장담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에 대한 역설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싸매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만들 텐데, 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1절 60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회개했다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야 닭이 웁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나 집어내지 않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 여기 하나 누가의 시선에 포착이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니 보시니 누가 먼저 보셨나요?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온전케 하시는 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실질적인 은혜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출발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오늘도 계속 시선을 피하고 싶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세요?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장애를 가진 아기를 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런 독백을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기억이 됩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은 아기가 엄마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싶었을까요? 내가 아기는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눈을 마주쳐주는 것이 엄마의 평생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그 불안한 눈빛을 마주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 마주침에 시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자 닭이 웁니다. 모든 과정을 헤아려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베드로의 상태를 방금 전 미리 내다보시고 예고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결국 첫 번째 역설은 인간의 실패에도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중요한 텀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포착하게 돼요. 68절을 넘어갑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켜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절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자들이죠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우리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질문을 잘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묻는 질문은 정확하게 선명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냐? 여러분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럼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간극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네가 메시아냐? 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어쨌든 정확한 대답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왜일까요? 그들이 묻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메시아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창세기 49장이나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림은 어린 양의 그림의 메시아였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유를 시편 110편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내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장차 자기 아들에게 말씀하신 종합적인 이미지 그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꾸는 물리적이고 폭력을 행사해서 정복하고 찍고 핥히는, 남을 죽이고서야 밟고 올라서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내 주께, 성경을 보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2장 67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즉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왕국은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나라다.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는 인간의 힘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다. 오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는 그런 나라를 선물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봐야 메시아는 맞는데 전혀 간격이 너무나 다른 이해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8절을 보시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가 시편 110편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신 발걸음에 그 진의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와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나라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7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0절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기에서 두 번째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역설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신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말했어요. 이 불법의 신문을 통해서 이 땅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역설적으로 증거가 되고 선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 말은 뭐 더 이상 증거 확보할 거 있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동의를 했지 않느냐?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죽어마땅한 종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역설을 보면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끊임없이 인간은 무너져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실패와 불법을 저지르는 이 과정 속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증명이 돼요. 후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신문하는 이 불법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죄악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도모하고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뭔가를 부산스럽게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역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좌절의 끝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의 패악스러운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아이고, 만약에 이러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의 참혹한 밤을 한번 뒤져보면 나는 그때 그 터널에서 허우적거리고 무너져 있었고 실패했는데 오늘 우리 삼청 찬양대원들의 그 노래 가사가 참 은혜스럽죠. 나와 함께 계신 내 눈물 속에도 실패 속에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그 슬픈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머물러 계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덮어오셨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긴 시간을 통해서 늘려 종합해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역사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간에는 낭비되고 헛되고 필요없고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불필요했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하고 하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만 싶었던 그 슬픈 시간 속에서도 같이 눈물을 머금으시고 눈을 맞추어 주시면서 그분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세 가지 역설이에요. 베드로의 실패, 불법한 권력자들의 죄, 이 양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증명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손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온 나라가 어떡하나 절망에 주저앉아 있었고 거짓이 난무할 때 고요히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앉아 어딜 보게 됩니까? 하늘 성전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먼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시선을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는 복된 새벽 또 남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피가 마음속에 다같이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인간의 폐악질에도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시간 속에도 죄악의 시간 속에도 우리를 놔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목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직면한 현안 문제들, 청빙, 그라운드 3일의 마무리,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겸손한 소명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속에 예수의 마음을 깊이 힘써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알아가는 기도의 깊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실질적인 현안 문제들도 많겠죠. 그 모든 것을 아우러 오늘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며 그 앞에 몰입하여 부르짖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